모든 부분을 다 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월요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장모님의 소촌하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달라는 명령을 또 해주셔서 선뜻 거서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함염하지 마시고 평안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서부터 입술이 터져요. 막 입술이 터지고 허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전할까? 뭘 전할까? 참 희한한 거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지 준비할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 부분을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또 새벽기도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요약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나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파일을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들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 입장하고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놔서 마태복음 부분, 뭐 마가복음 부분, 출애굽기 부분 쭉 나눠서 아무리 들춰봐도 이거 있죠? 초등학교 때 적어놓은 일기장 들춰봤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지?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덮어.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이제 예배위원들, 주보를 담당하시는 분, 또 슬라이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보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많이 그래서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얼른 열어봤죠. 이게 말씀의 요약본 내지는 이런 내용인가요? 열어봤는데 찬양도 장로님께서 선곡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찬양마저 그래서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지니까. 노장님께서 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회오리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메신저의 역할로 전해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혹시 우리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어로 그들의 큰 랭귀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이외에는 제가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4장 1절로 6절까지의 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처음에는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이라고 적었어요. 굉장히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나는 다른 성도인가요? 그릇된 성도인가요?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정했다가 너무 길어. 그래서 그래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자.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입장에 맞는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심겨지기를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42주년 청립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42년을 생각하며 그 42년 전에 3월 첫째 주일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바로 솟아 난 것은 분명히 아님을 우리 지난 주일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 강하게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감사함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공부하러 온 인생의 목적은 있지만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1대1로 한 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2명, 3명 많이 늘어나면서 말씀을 서로가 나눴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하는 가운데 서로가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누며 찬양을 드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산 역사의 증인입니다. 저 역시 1997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치며 욕했던 제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저의 모든 것이 터닝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였죠. 지난 42년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 중에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27권 중에 13편이 바울이 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만큼 신약의 50% 가까이 되어진 중요한 책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울의 삶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죠. 마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 좀 더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를 한참 뜨겁게 받을 때와 그 전과 우리 삶의 어떤 관점이 비유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잠깐 본다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했죠. 세상 또한 또 그랬고요. 그 사울을 예수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군대를 몰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고 두 눈에 비늘이 씌우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또는 주님 만나는 포인트에서 또는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혹시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공고하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부분만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1년, 2년 새벽 기도에 항상 이 본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음성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주님, 제가 모세니까 왜 신발을 벗죠? 신발을 벗어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강했어요.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무나 뜨겁게 마음을 주세요.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것이 하얀 도화지였어요. 하나님, 이제 하얀 도화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계획은, 저의 삶은 이곳에 이 도화지에 주님께서 그려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그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계획성이 있고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냐면 항상 잠자리에 제 머리 위에 메모지와 볼펜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자다가도 꿈속에 있는 마음이 있으면 눈을 뜨고 메모를 해야만 돼요. 그랬던 제가 그날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 베개 옆에는 메모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는 못해요. 이 안에 있는 DNA가 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지만 바뀌지 않은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알게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도 하고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의 삶이 다메섹 산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이 터닝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참 오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준비가 필요하며 말씀으로 준비가 필요하며 정말 내가 준비되어지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지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준비시킨 아나니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바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이 그동안 본인이 배우고 듣고 알았던 모든 성경 지식이 아나니아가 전한 복음의 비유로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죠.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바뀐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눈을 턴시키는 거예요.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9번 빌려달라고 할 때 9번 다 빌려줬대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10번째 이렇게 또 필요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 못 빌려줘. 그랬더니 9번 빌려받은 그 사람은 삐졌어요. 9번 빌려받은 건 벌써 포기해 잊어버렸어요. 9번 빌려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도움을 받았지만 한 번 그 사람이 입장에서 못 빌려줬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강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인생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은혜 받을 때와 아닐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귀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귀해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을까? 함께 사역하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 왜 그렇죠? 아, 진짜구나,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봤던 것은 잘못된 나의 아집과 고집과 가치관이었을 수도 있다. 모두에게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콜링합니다. 그죠? 구원의 콜링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 위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콜링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순종이겠죠? 정말 이것이 맞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왠지 부담이 돼요. 힘들 것 같아. 내 시간 다 뺏길 것 같아.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한 가지. 순종. 그 순종,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유신 본문 중에서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들이 받은 구원, 그 구원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리스도 은혜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걸쳐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므로 하고 연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직감적으로 표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주 안에 갇혔다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갇힌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강하게 같이 주님께 붙잡힌, 주님께서 콜링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투려하는, 저 지금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양쪽으로 다 붙들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로 향했을 때 그 일은 거짓말 아니라 10시간 걸린다고 생각했던 거와 2시간, 3시간이면 끝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비록 바울을 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사도행전 5장 27절 그리고 28절,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공급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이룰 사람의 마태만이 아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의 이래로 돌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지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평가하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의 여시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며 제자들이 능력받음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잘 안 만나신 것 같아요. 반쯤 만나신 것 같아요. 내 사탄이 그분도 기념인가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시나요? 아직 안 믿으신다는 분 손 번쩍 들어보실까요? 다 믿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받으시며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아멘 소리가 잡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크게 정말 믿으시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아멘.
아니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질문 몇 가지를 드렸어요. 이 질문에 내 자신이 정확하게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사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라고 딱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 내에서 주신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소를 죽여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됩니까? 비둘기를 잡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이야 우리가 아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오직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만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채웠죠. 예수님이 곧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다. 아, 모든 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서 다 관통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 이미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그 죽으심이 단번에 영원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어지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여러분 가슴속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거가 뭔지 몰라. 왜 불렀는지 몰라. 무슨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없다.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핏값으로 사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그 구원주를 만나셨던 만나신 분이 경험하신 분이라면은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더럽히지 말아야죠. 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나중에 집사님으로 여기 떠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날 성찬식 성례식 할 때 맨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툭 뭐지? 쫓아내려 왔어요. 아래 층 내려서 엉엉 우는데 엉엉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빡 우는 거예요. 자녀 셋까진 아버지인데 빡 우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 당시에 버릇처럼 가지 다녔던 손수건 있었어요. 손수건을 도로 받았나? 못 받았나? 잘 모르겠네. 눈물을 다시 올라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죠. 그분이 하나 간증을 하는데 담배를 못 붙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못 붙는 거에서 담배 끊으셔야 되는데 담배 끊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화장실에서 교회 화장실이 아니고요. 화장실에 담배를 끊으셨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핀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리거나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손들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숨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담배 두세가 폈던 저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방법으로 끊게 하셨어요. 직장생활할 때 담배를 피웠는데 6개월간 뜯는 동안에 금단현상 때문에 미친 줄 알았어요. 돌아가는 거. 부부싸움으로. 회사 나가서 짜증내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지? 어느 날 프로젝트 하는데 내 손에 벌써 담배가 꽂혀져 있어요. 전에 누가 폈던 것이 새갑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끊게 하셨어요. 끊게 하셨어요. 저기 있는 오차도 파크에서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있을 때 한밤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에서 목을 조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거예요? 깜짝 놀라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콜링이 안 되어진 분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 참음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를 찾아보면 세상과 구별돼서 구분하여서 믿는 자들 함께 모여 세운 자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엄청난 뜻을 갖고 있으며 그곳에 우리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교회는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 구원의 사역, 억압받아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그곳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모임과도 다른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다른 일 하러 교회에 모여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칭조하지 많은 사람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기반이 되어지고 기도의 기반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그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셔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치 우리의 신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체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각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이 귀가 돼서 안 되고 손이 발이 돼서가 아니고 각각에 있는 곳에 폐와 간과 위와 모든 기관들이 각자에 맡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DNA가 달라요. 부부도 싸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 당연히 싸우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싸우죠. 다른데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결혼 30년쯤 지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나는 다 틀리구나. 처음 제가 다 틀리구나. 저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차모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이 다 맞습니다. 따르세요. 그래서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제가 여기서 겸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빨간으로 적어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다 생략하고요. 겸손과 온유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인간적인 친밀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다음 절 보여줄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 모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고 하루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학생들이 강의를 들어갈 때, 강의를 듣는 중에, 강의를 마치고 교수님도 강의를 준비할 때 모든 과정과정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바로 이곳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시작. 맞아요?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를 확인하며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 맞구나. 아 맞구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 만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꽃길로 가지는 않아요. 그죠?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환란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부딪힐 때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왜? 우리 다 모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왜 저한테 그런 믿음이 없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서 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누구나가 다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야 맞아 하나님 잘해주셨어 오늘도 역사하셨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나타났어 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면서 정말 성령께 확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양 우리 주안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지구동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멘.